여러분, 이제 우리가 4장 거의 뒷부분에 왔습니다. 오늘 4장을 다 못 마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제 뒤에 석절 남았지만 다루어야 할 게 많아서 반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4장 다 맞아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앞부분, 바울이 4장 전체를 가지고 말하고 싶어 했던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하는 것으로 오늘 전체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4장이 열리면서 바울이 뭘 강조했습니까? 3장에서는 복음을 처음으로 이렇게 잘 소개했는데 4장에 딱 넘어오자 그 복음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4장 전부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서 일을 한 대가로 삭스를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할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할례는 믿음으로 받은 의의를 인친 것에 불과하다. 그죠?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지키고 행한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이 귀한 약속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던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게 지금 4장 전부를 쭉 지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강조이지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믿음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우리가 봤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다 말랐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4장 전반적인 내용이었어요. 바울이 이 4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죠? 그러므로 그것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요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이고요. 두 번째,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던 믿음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훌륭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만하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하거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고 싶은 게 지금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흐름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참 감사하게도 바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고 의지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이게 지금 흐름인데 우리가 혹시나 역시 아브라함은 훌륭해, 아브라함 정도는 돼야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전체의 지금 흐름과 강조는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게 지금 핵심 강조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이유는 우리들도 동일한 원리,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에 따라 역시 아브라함은 훌륭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는 것이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똑같은 원리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의롭게 하실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바깥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의를 예수를 통하여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의를 복음 안에 넣어두심으로 믿는 자마다 복음에 들어있는 의가 미쳐서 의롭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바로 그 의를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이 특별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도드러지고 특별하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 절대로 강조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마련해 놓으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의를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다 지불하신, 3장에서 속량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당신의 의를 복음 안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믿는 자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혹은 종교적으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방식으로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함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 백성되어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는 의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도구요 통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4장 뒷부분에 다룰 때 보았던 것처럼 이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될 때 이 세상을 상속하는 큰 복이 은혜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다 할 때 그 말이 강조하는 것은 3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은혜로 값을 지불함이 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의를 그저 받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음 안에 넣어두신 이 귀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이 귀한 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4장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그 진리를 좀 구별 있게 말하고 싶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가라는 표현을 써서 이 주제를 다루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믿음, 앞에서 나왔던 믿음이라고 봤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할 때 아브라함 부류의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사장 전체의 흐름은 지금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로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라 일을 해서 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게 4장 1절부터 쭉 핵심 강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할 때 그것이 말하자면 아브라함 부류의 특별한 형태의 믿음 그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적용되는 믿는 자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 받는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무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고 그러니까 나지 우린 자주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중심을 딱 마주치려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우리도 나중에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도 위함이다. 동일한 원리가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된다. 그게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한 부분을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예수와 예수 사건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또 다른 한 부분을 보게 될 텐데 오늘 이 4장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마무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아무 일한 것이 없이 값을 지불함이 없이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 하는 4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사건과 그 예수 사건으로 밝히 드러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바깥에 있는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에 이루어지고 이미 나타났던 그 귀한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좋은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말할 대목들이 창세기에 몇 군데에서 등장하는 것이 보여요. 제일 먼저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 11장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그 12장 사건을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한 것을 믿음으로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15장에 오면 우리가 이 4장을 다룰 때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창세기 15장에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8장에 가면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그럴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게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이었잖아요. 99살, 그죠? 창세기 17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나오는 또 한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자 다음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장작을 다 쥐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과 언약을 받게 되는 그 창세기 22장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표현된 사건, 그게 창세기 22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네 개 정도, 아브라함의 믿음 할 때 창세기가 보여주는 네 개 정도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할 때 어느 때 믿음입니까? 창세기 12장입니까? 15장입니까? 17장입니까? 22장입니까? 제가 이 질문이 딱 머리에 떠오르자 쾌재를 불렀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여러분, 제가 이 좋은 질문이다 할 때 그 좋은 질문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해도 갈구어 줄 수 있을 때. 아, 그럴 때, 아, 이 좋은 질문을 발견했다 하면서 제가 물어요. 외부에 어쩌다가 한 번씩 가면 그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대답을 대부분 잘 못하는 질문을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면 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혼도 내고 야단도 치는데 우리 교회는 홈그라운드라서 거의 실력 발휘할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 한번 해봅시다. 이 좋은 질문 가지고 창세기 12장의 믿음입니까? 15장의 믿음입니까? 17장의 믿음입니까? 22장의 믿음입니까? 웃지만 말고 대답 한번 해봐요. 네. 좀 갈구게, 실력 발휘 한번 해보게. 어디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언제 믿음입니까? 15장, 예. 4장 3절 다룰 때 이미 나왔으니까 15장. 예. 근거를 가지고, 예.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예.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예. 또 혹시 한 번만 더, 한 명만 더 합시다. 어딜까요?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우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성가대석에 앉아, 보통 성가대석에 앉아서는 졸잖아요. 그런데 아주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예, 안 좋으시고 저를 딱 바라보시면서, 예, 모두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답이죠. 그죠? 답은 전부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답이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뭐였을까요? 맨 처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값을 지불함이 없이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음을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라. 아무리 가르쳐도 자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아브라함 믿음 같은 믿음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면 자꾸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12장 때는 잘 순종해서 갔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기근을 막나자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자 다시 후회하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아내를 하마터면 빼앗길 만한 큰 위기를 봉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그 배를 통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 아내를 잘못하면 잃게 될 큰 위기에 봉착되는 그 어리석은 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도 될까?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다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정말 우리가 너무 신앙의 초보여서 너무나 단순한 진리밖에 모르고 신앙의 분량도 연단을 거치고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잘 자라있는 게 아니고 정말 조그만 믿음, 이제 갓 시작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면,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이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빠치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작든지 이제 갓 시작해서 잘 자라고 성숙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비할 바가 없는, 보잘것없는, 이제 갓 겨우 새가족반을 마치면서 복음을 처음 들어서 믿는 마음에 눈들이 열리고 믿어지는 마음이 허락되었다면, 그 작은, 그 처음의 작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 받는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늘 듣지만 우리 방식으로 늘 들어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방식으로 듣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하고도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건물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건물이 안 세워지니까 평안과 자유라는 개념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자유가 뭔지가 거의 안 느껴지고, 내 상태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게 좀 되면 기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되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일정한 어떤 상태가 쭉 유지되는 게 뭔지는 너무 모르고 그냥 자기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복음을 너무 선명하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모호하게, 그냥 애매하게, 그냥 그럴듯 그런가 아닌가 하면서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이니까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여러 사건들을 해석하는 지각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기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신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바깥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위대한 예수 사건과 복음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딱 이렇게 세워져야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픔도 우리는 이 땅을 겪으면 살아가면서 겪어가는데 그럴 때 그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른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의지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참된 평안과 자유가 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태어났고 세상이 이렇게 점점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려움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 없는 삶을 꿈꿔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예수 사건이 견고하게 우리를 받쳐내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을 딱 붙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주 초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도 의롭다 여김 받고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손색이 없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갓난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힘에 미치지 못하는 갓난 어린아이지만 그 갓난 어린아이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얼마나 보배같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인지 다 경험했던 거잖아요. 어리니까 힘이 모자라니까 능력이 모자라니까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창세기 12장 수준의 믿음이었을지라도 그때부터 의롭다 여김이 시작되고 15장으로 17장으로 22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게 자라가면서 동일한 속성과 내용이 꾸준히 더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커져가는 것이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 여김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알 수 있는 1장 16절과 17절을 다룰 때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거 봤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구약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하박국서에 약속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됩니다. 세상에 생명에 이르는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고 믿음으로만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으로 딱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보고만에 나타난 그 의가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구원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여러분 그때 그 본문을 해석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말하자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함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믿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던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인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죠? 정말 정말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신앙이 초보 때 아주 작을 때는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던 때가 없었던 게 아닌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생명의 길.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그 진리를 우리는 1장에서 이미 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단번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히브리서가 특별히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른 본문들도 단번에라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예수의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당신을 드리실 때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반복될 필요가 없다. 그 대목이 대부분 단번에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제가 몇 개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로마서 6장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죄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으로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반복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7장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죄 지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도록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매일같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한 번으로 다시 반복될 필요 없는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쭉 단번에가 등장하는데 유다서에 가면 똑같은 단번에인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재미있는 본문 하나가 등장해요. 유다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에 단번에가 나오는데 이 단번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재밌죠? 네. 여러분은 안 재미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을 다녀도 안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귀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뭔가가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저히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던 그 진리가 어느 순간에 마음 눈이 이렇게 열리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딱 적용시켜 주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오늘 유다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믿음에 대한 질문과 연결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단번에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도 안 다니고 살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아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살려내고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그 귀한 선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로와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한 것에 근거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셨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 아니면 이 복된 은혜와 덕분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정말이므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서 구원이 취소되게 하는 일은 없다. 그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마음을 다칠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우리는 정말 뜻하지 않는 낭패와 고통을 겪으면서 우린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다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마음을 다치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구원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그것을 뒤집으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느 날 단번에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때때로 좌절하고 교회를 안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실망하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취소되거나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가 상실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여러분이 우리가 앞으로 5장 볼 때 보겠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나쁠 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놨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방식으로 악하고 나쁘게 살아갈 때 우리를 건지셔 구원해 놓으셨어요. 하물며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부족한 그 투성이지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정말 은혜에 빚진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싶어하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구원 취소야 할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남서울교회는 합동교단에 속하고 이 합동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을 믿는 교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혁주의 하는 말을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정말 좋아하고 성경에 상대적으로 제일 가까운 진리를 가르친다고 믿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을 정말 좋아하고 그 중에 개혁주의 믿음 선배들이 가르쳤던 성도의 견인, 성도들은 주를 믿은 성도들은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견뎌내면서 낙심스럽고 실망스럽고 넘어질 만한 삶을 안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완성과 영광에까지 틀림없이 성도들은 이르게 된다 하는 저는 그 교리를, 그 진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확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처음 믿음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라 하시고 우리를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자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데리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완성에까지 실패함이 없이 데려가실 것을 틀림없이 믿어도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경험을 하며 우리가 살지만 어떤 경험이든 우리를 흔들 수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가시리라 하는 확신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무수한 눈물과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것은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동사가 전부 과거형이에요. 미리 아셨고 과거에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때가 되자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부르시고 때가 되자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하고 똑같이 과거형 동사를 썼어요. 아직 안 일어났는데 어떤 면에서, 그죠? 왜?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 동사를 써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게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살리셨고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똑같이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너무나 확실하게 이미 우리를 살려놓았기 때문에 그 자리 가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틀림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해놓고 바로 연이었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확신한다, 로마서에서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확신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자기 암시, 자기 세뇌가 아닙니다. 믿어야 돼,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가 확신하노니 하는 그 단어가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I am persuaded, 나는 설득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을 때 이해되고 설득되어서 갖게 되는 결과가 확신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르며 우리의 삶에 사도가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그 일을 막연하게 애매하게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확신하노니 설득되고 충분히 납득되고 그래서 견고하게 붙들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면서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늘 조국 사회는 교회를 향한 조롱과 손가락질, 복음의 영광과 구원의 존영이 땅바닥에 그냥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휴지 조각처럼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짓밟고 다니는 그런 아픈 시대인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 시대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생명을 잃고 가산을 다 빼앗기는 그 아픈 세대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이 왜 사람을 구원하느냐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일한 것도 없는 자들이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미쳐지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롭다 여김 받고 구원에 이르러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든 의인이 생명을 얻는 그 복된 영광이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착한 일도 많이 해서 조국 사회가 교회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일정한 정도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뭔지를 아는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는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 같은 죄인도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올 때 조국 교회가 복음의 부요와 영광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 영광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 속히 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